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열왕기상을 살펴보다가 어린이날 휴일 앞두고 구역 성경 공부를 휴강하게 되면서 개강 전에 살펴보았던 신명기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열왕기상과 신명기는 전혀 다른 책 같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권은 모두 신명기 사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화와 멸망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따른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을 세 차례의 긴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회고이고 다른 하나는 상기입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의 일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용어 모두 신명기에 담긴 우리가 볼 이 내용이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과거에 전해진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시는 것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에서는 좀 잘 깨닫지 못했는데 부모의 자리에 서 보니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이 말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래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또 저 역시 학창시절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늘 작은 편에 속했어서 밥상머리에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잘 먹어라. 밥 먹을 때 제발 다른 짓 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밥 안 먹으면 혼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잠시 태도가 좋아지는 듯 했으나 이내 본래의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앞으로 간식 1절 안 준다? 또 너 진짜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아빠처럼 키 안 큰다? 마음만은 큽니다. 아멘. 물론 화가 나면 더 심한 말도 합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해야 할 성장기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까닭입니다. 이것은 절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건 말건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각 장을 살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신명기는 이런 마음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전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9절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례입니다. 둘째로 10절부터 14절은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입니다. 셋째로 15절부터 17절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자의 상속에 관한 규례입니다. 넷째로 18절부터 21절은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섯째로 22절부터 23절은 나무에 달린 사체에 관한 규례입니다. 벌써부터 복잡하시죠?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다섯 가지 규례에 한 가지 선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1절과 11절, 15절, 18절, 22절의 시작 부분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IV 1절입니다. If a man is found, 네, blah blah. 그 다음 11절입니다. If you notice. 15절입니다. If a man. 18절입니다. If a man.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If a man. 모두 발견하셨을 겁니다. 각각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모두 가정을 나타내는 if.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거든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각각의 규례들은 실제 일어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사후 약방문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마음으로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밥상머리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잠시 자세가 좋아지는 듯 했으나 이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앞으로 간식 안 줄 거야? 너 진짜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아빠처럼 키 안 커? 저 스스로에겐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이처럼 앞으로의 일을 가정해서까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정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과거에 이미 전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신 것은 어쩌면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그 아버지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들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율법은 그 처벌은 분명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문제는 살인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피살된 사체,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피살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피살된 사체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이것은 자연사나 과실치사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에 의해, 특히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상해를 입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용되었던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불가피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혼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누가 처리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과 재판장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피살된 현장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성읍과의 거리를 측량해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읍이 확인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인 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백성의 대표였던 성읍의 모든 장로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손 씻음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무죄함과 정결함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시기 전에 역시 손을 씻는 모습 다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씻으며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살인의 책임은 벗어나게 됩니다. 장로들의 이 고백은,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죄사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무고함을 증명함에 초점이 있음을 그 고백 속에서 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부정함을 씻어달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의식의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야 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기본적으로 지역 성읍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민 형사 사건은 그 성읍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함에 있어 다소 복잡해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함께한 것은 그 대속의식의 집행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읍의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하는 말씀에 따른 의식을 참관하며 그 의식에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살당한 이로 인한 부정에서 벗어났음을 최종적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제가 9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범인을 모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사건을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함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처럼 사건의 발단에 앞서서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처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우리는 자꾸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예식의 주례를 부탁받으면 반드시 예비 신랑과 신부와 함께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꼭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법적으로 큰 어려움에 배우자가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예비 신랑과 신부는 머뭇거립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스튜디오, 네,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집에 대한 고민은 해봤지만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저 역시 부정한 상황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 자체로 무척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미리 정리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시작점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문제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문제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 속에서 구분해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if 약속의 땅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이후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앞서 신명기를 이렇게 소개드렸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막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전쟁에서 취한 포로에 대한 규례가 과연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지난 40년 언제 어떻게 누구의 포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거쳐오면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결코 전쟁의 포로로 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 전쟁에서 포로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포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잔잔한 즐거움을 주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눈앞의 승리를 한 번 두 번 맛보게 되었을 때 포로로 잡은 여인에 대한 이 규례가 전해졌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모를 리 없으시기에 가장 적정한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규례는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정복 전쟁에 관한 규례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조금 전 10절과 11절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그 밖의 땅에 거주하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된 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당시 전쟁 포로로 잡힌 이들의 삶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당연히 하찮게 여겨졌고 여성의 경우는 성 노리개로 이용되는 것이 십상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성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의 규례를 전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머리와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여기서 의복을 벗고로 번역된 원어는 여기 헤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떠나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파샤트라는 다른 용어가 있었음에도 구태여 이 용어를 쓴 것은 이것이 의복을 벗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답습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달 동안은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여인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충동적이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한 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부부가 될 수도 또 동침할 수도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당시 포로로 잡힌 여인들이 버림받는 일, 그 상대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잠시나마 아내였던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고 종처럼 매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분명 파격적인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때때로 세상의 가르침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도 하나님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중심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보이지 않던 우리 안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때마다 세 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특수한 상황에서 장자의 상속에 관한 규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어떤 내용인지는 읽는 순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장자라 하면 그에게 마땅히 장자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로 얻은 것입니다. 결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도 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것, 내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의 원함이 그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넷째로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부모의 어떤 징계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하는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건 결코 가볍지 않은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의 오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칫 부모를 거역해서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비극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경계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비속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성도님들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혈 형사 강철중이 아무 단서도 없는 노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단서가 없다 보니까 수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화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뒤늦게 확인된 노모의 모성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영화 말미에 국과수에서 노모의 시신에서 특이점 하나가 발견돼서 강철중 형사에게 전달하는데 이는 살해당한 노모의 인후에서 목구멍 안에서 깨진 손톱 조각이 소화되지 못한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노모는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는 서툰 칼질에 부러진 아들의 손톱을 죽어가면서까지 삼켜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투석형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규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리라. 그들의 반응 함께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실제 상황이 아닌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엄하게 말할 때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위험한 영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든 아주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목적은 결코 자녀를 혼내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는 마땅히 그 부모의 말에 그의 징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대한 순종이 곧 아버지의 말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무에 달린 사체에 관한 규례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입니다. 처형의 방법으로서 나무에 다는 것이 아니라 처형 후에 죽은 자를 나무에 달아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죄상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의 상징이었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 두둘 수 없었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충분히 드러냄과 동시에 그날로 장사되어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그 땅에 머물러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그 저주받은 자를 땅에 묻어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은 예수님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오래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예수님의 숨을 빨리 끊은 후에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서 뭐뭐 하거든 일어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가정해 이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해진 다섯 가지 규례는 모두 실제 일어난 눈앞의 일들을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한결같이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모든 가정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해봅니다. 그 가정 자체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늘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가정이 나를 더 근심하게 하고 나를 더 낙심케 한다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그 가정에서 불안과 염려의 시선을 빼앗겨선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늘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이겨노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진 다섯 가지 규례는 모두 합당하다 생각이 되십니까? 전 충분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규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복음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 사실 이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 이것이 너무 쉬워서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말씀에 차근히 순종해가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체득해가면서 삶의 자리가 조금씩 변모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의 가르침과 이성적 기준이 하나님의 교훈과 만날 때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토록 지향하는 삶의 예배는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따라감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셋째로, 내가 이겨노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과거에 전해진 내용을 다시 한번 담은 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전달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토록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녀는 부모의 수십 번, 수백 번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전해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여러 상황을 가정하면서 우리에게 각종 규례에 대한 교훈을 전하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녀된 우리를 극진히 지극히 진정으로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로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큰 평안을 누리며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내 삶의 자리로 밀려올 높은 파도가 눈에 보이는 분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며 헤아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if, 그 가정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if,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잊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기었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또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그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오직 참된 큰 평안만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가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헤아려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신명기의 말씀이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내일, 그를 가정하며 더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헤아리며 그 진한 사랑을 깊이 더 넓게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내전이 발발한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난으로 인해 복구의 과정 속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자리에서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더 이상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어노라 선언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